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세가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세가 기다려집니다. 너무 위험한 인사인가요? 네, 특세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특세가 기다려지는데요. 또 이제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3주 하니까. 근데 지금부터 괜찮다. 잘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혁명적 본보기입니다. 혁명적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를 볼 때도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월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5월은 참 많은 기념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작정하고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몇 개 정도 되나 그랬더니 한 1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념일이. 그리고 생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념일까지 합치면 아무 날도 아닌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5월이 너무 숨가쁘게 많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5월 24일을 찾아보니까 아무 날도 없는 날입니다. 다행히. 아무 날도 없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좀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래도 뭘 챙길 게 없겠구나. 막 쫓기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5월달은 여러분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은 또 일들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짧게나마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쉼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5절부터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지만 30절부터 37절이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소위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더 잘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법도 제정을 하냐 마냐 작년에 많이 이제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포커싱이 어디에 많이 이제 중점이 돼 있냐면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 범주 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비유라는 형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서론에 이 비유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비유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비유와 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적인 예로 이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르침에 3분의 1 정도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이꼬르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비유 그러면 어떠한 좀 뉘앙스로 받아들이세요? 비유. 저는 비유 그러면 좀 별로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신천모 그분들이 많이 쓰는 뭐 비유풀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풀이. 그래서 비유 그러면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비유풀이 그러면 왠지 좀 신천지와 연결이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의 그 형식의 틀을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너무 부정적이거나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형식, 또 비유를 저희들이 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비유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비유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절대적으로 이 비유를 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책에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비유를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란 실생활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소재들을 사용하여 유추의 방법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문학의 장르다. 잘 기억하셨나요?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하면 실생활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소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 방식이 유추의 방법,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문학의 장르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는, 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특징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비유를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는 뭘까? 문제는 뭘까? 저도 좀 그러한 관점에서 좀 봤는데 그게 바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해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유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비유가 비유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 본문도 많은 책을 이렇게 보면 해석이 좀 이렇게 기발하고 재밌고 좀 독창적인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해라고 합니다. 영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유에 나오는 그런 의미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근데 이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하는 사람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도 편해요. 듣기도 편하고 해석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것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예수님께서도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을 이제 채택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야,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최대한 이 본문의 틀에서, 성경적인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 이 비유를 영상으로 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좀 편하겠습니까? 영상.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그리고 그림도 있고. 그런데 훨씬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자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2, 3천년 전에 기록된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 고문서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고문서. 그런 성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문자로 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읽고 어떤 의미인지 뜻을 발견해내고 또 찾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 그러면 잘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비유를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이 비유의 장르를 우리가 볼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석입니다. 주석.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주석이 좀 생소하니까 목사님 그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시지만 주석은 절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주석만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석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석 마인드입니다. 주석 마인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1차적으로 고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 3천 년 전에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면 예수님 시대 아니면 구약 시대면 구약 시대 그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전달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읽는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그 당시 그 시대에 쓰여지고 선포됐던 말씀인 것을 인지하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바로 주석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것과 그것이 없이 바로 본문을 보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 속에 담겨진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도 저희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 경위를 좀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 비유의 전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해석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째 부분은 29절입니다. 29절.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비유를 유발시킨 율법교사의 질문과 내용이 등장합니다. 29절에. 그리고 또 두 번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번째 부분은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질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도 시작. 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 번째 부분은 반응을 촉구하는 마지막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29절, 36절, 37절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놓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30절부터 시작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됐던 경위를 먼저 살펴보면 그게 25절과 29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과 29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율법교사가, 그 당시의 율법교사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그 당시에 그 랍비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영생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성이 좀 안 찬 것 같아요, 율법 교사가. 그리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29절. 29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질문하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게 하는 질문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두 번째 부분인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 율법교사가 차용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5절과 29절에 질문을 할 때 이 누가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주님을 시험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KO당합니다. 네, 율법교사가 KO당합니다. 정말 혁명적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혁명적이고 정말 놀라운 본보기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교사를 그 안에 있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뒤바꿔버리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몇 사람이 등장할까요? 36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올 것과 같은데 이 비유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 먼저는 어떤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사마리아인.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이 비유가 30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유의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 왜 이상할까요? 이 사람의 신분이 안 나옵니다. 출처도 안 나오고 이름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뒤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저희들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인 어떤 사람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뒤에 30절 후반부에 가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좀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찢기고 크게 매를 맞고 이제 버림당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비유와 좀 연관해서 본다면, 누가,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부각시키고 더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처럼 강도를 만나요. 아무 이유 없이, 형편없이 막 두들겨 맞고 내동댕이 쳐서 누워있고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밑바닥,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집중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참혹한 봉변을 당한 장소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지리 이 지명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명. 그런데 이 지명은 지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2, 30분 이렇게 가면 그 지형이 많이 바뀌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뭐 강원도쯤 가야 좀 바뀌고 이렇지만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저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좀 거기에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제가 또 아시는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는 2, 30분만 가도 지형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냐면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합친 그 남북한을 비교했을 때 약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많이 작죠 이스라엘이 비교하자면. 그리고 나라가 좀 길쭉하지 않습니까? 폭도 80km밖에 안 돼요. 그 동서간의 폭도.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가 조금만 지나면 지형과 기후가 많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지명과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을까? 예루살렘, 여리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것은 뭐 비유가 아닐까?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보면 고도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발 800m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는 그 반대로 한 350m, 그러니까 사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저로 350m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어떤 분은 이 표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그냥 그만큼의 그 지리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길이 상당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강도도 많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 어떤 사람이 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간 거죠. 그때 강도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거반 다 죽게 됐어요. 옷도 찢기고, 그렇죠? 그래서 길에 그냥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냥 가파르고 위험하고 그 길뿐만 아니라 그 지형과 그 지역을 가신 분의 말에 의하면 거기는 준 사막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여행객으로 그냥 가는 길이면 괜찮은 길이지만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막 맞아서 피 흘려서 지금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그냥 죽게 될 그런 상황이면 정말 생명과 맞바꿀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에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강의하실 때 많이 들었죠.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쓰러져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두 가지밖에 없죠. 도와주는 거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 것.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제사장 다음에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인데요. 누구죠?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좀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근데 31절에 보면 이제 마침이라고 시작되어 있거든요. 마침. 이거는 뭐냐면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계획된 것이 없이 준비되지 않는 우연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그냥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뭐 약속 없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여리고로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제사의 종교적인 일을 하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내려가는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두 사람을 지명했던 것은 아마 유대인의 그 테두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종교인의 대표적인 사람들. 근데 그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갑니다. 보고 지나쳐 갔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그냥 뭐 바쁘니까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봤는데 판단도 할 수 있고 딱 보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체는 아니잖아요. 거반 죽게 된 거지 죽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부분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에 정통한 자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뭐 쓰러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뭐 동물이나 사람들을 구해내야 될 그런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떠올랐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쳐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간 것입니다. 회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지나쳐가고 오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사마리아인에 비로소 오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자를 본 관점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저희들은 말씀을 좀 보면서 불쌍히 여겨 이 부분을 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구를? 거반 죽어있는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고 지나치고 회피하고 넘어가지 않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연민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에 와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겼다. 연민을 품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33절, 34절, 35절 좀 비교적 앞에 두 사람은 뭐 쉽게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긴 세절을 통해서 좀 깊게 여러 가지 동사를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행동이 능동적이고 세심한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먼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를 싸매줬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그가 타고 있었던 나귀에 그를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고 그리고 떠나야 할 시점에 되자 회복하기 위한 두 주의 그 숙박비를 먼저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 하면 다 회복시켜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정말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혼혈족 아닙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열족 이 열 지파 있을 때 아수르의 그 정책 때문에 뜻하지 않는 혼혈의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도 사마리아인이 많이 안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당히 적대시하고 정말 싫어했던 그런 존재인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이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뉘앙스로 질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당하게 말했어요. 율법교사가. 도대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이 본보기, 하나의 혁명적인 이 샘플을 통해서 이 당당함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나의 이웃이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그러면 너는 이 사람 중에 도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회피합니다. 사마리아인을 회피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차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의 파급력은 너무나 다릅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은 참 가정의 달이고 좀 복된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5월의 역설처럼 잔인한 달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충 진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진에도 참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중간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죽도록 일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아이를 위해 버텨보자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습니다. 화창한 봄이라 A씨는 더 불행했다. 자신 말고는 다들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어지는 5월 초 딸을 키울 능력도 자신을 위로해 줄 부모도 없는 처지가 더없이 사무쳤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 끝 선택은 죽음밖에 없는 듯 보였다. 생각보다 내게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웃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웃의 개념은 그냥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 당이 같은 사람, 그렇죠? 파가 같은 사람, 뭐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웃의 개념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이웃의 개념은 더 넓은 겁니다. 포괄적인 겁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냥 그 현장을 지나쳐 간 겁니다. 그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다가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5월이 1년 중에 자살자가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자살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년간 5월 자살자 수가 무려 2만 1,607명, 그러니까 12달 중에 5월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3월부터 증가하다가 5월에 2배가량이 되고요. 이제 7월 되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분석해 본 글에 의하면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그런 박탈감.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사랑하지? 그럼 내가 도울 사람은 누구지?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보이는 나의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풀리지 않는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뭐 본문은 잘 주석하고 뭐 해석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적용점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책을 좀 읽었는데 다시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좀 뒤적거리다가 바울의 기도 부분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닌데 그래도 마음의 한 반쯤 정말 풀렸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여기 바울의 기도를 보면 너희들의 사랑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후반절에도 나와 있지만 의의 열매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작은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 열려있는 공동체, 또 성도님들, 또 마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 저 뭐 배우고 토론하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이 비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이웃의 사랑이 깃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순한 대답인 것 같지만 답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 역설적이고 혁명적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3.1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선교의 자리를 찾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저문을 나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율법 교사와 같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